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몇 주간 묵상하는 동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업한 내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였던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인생의 사계절입니다. 트루니에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3개월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6살 때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그는 누나와 함께 외삼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성격에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는 늘 외로워했고 다른 사람에게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원했는데 한 신앙 운동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원 진료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의 질병 자체에만 몰두하지 않고 환자의 걱정과 고민을 들어주는 대화가 그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인적인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토대로 하여 인간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적인 질병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격의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 의사,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로 불립니다.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트루니에 박사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꽃봉오리가 피는 자연의 계절을 봄이라고 하듯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어린 시절을 인생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또 만물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시기를 여름이라 하듯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장년의 때를 인생의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 연근 열매를 거두고 잎이 떨어지는 때를 가을이라 하듯이 성숙과 완숙의 시기인 노년을 인생의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계절을 자연과 인생의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의 계절은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옵니다. 분명히 봄인데 여름처럼 기온이 잠시 높을 수는 있을지라도 여름이 싫다고 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산과 들의 녹음이 우거지는 것이 좋다고 봄을 건너뛰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다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인생의 영적 사계절은 더욱더 다릅니다. 이 계절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문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소유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시기에 모든 계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인생의 영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인생의 영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기도 합니다. 또한 한 계절이 점을 찍고 사라지듯이 아주 짧은 순간만 머물고 지나가기도 하고 한 계절은 수년 동안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인생의 영적 겨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운 것, 가진 것, 누리는 것이 적어도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같은 영적 계절을 맞이하기도 하고 가진 것과 배운 것, 누리는 것이 많아도 인생의 영적 계절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된서리를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수가 80살이 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 아이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저 어린 아이입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가치 있게 변한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을 재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눈으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나 오랫동안 또한 얼마나 깊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당시 랍비들은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내용을 전달하다가 중요한 내용은 앉아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 나면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고 오래 여운이 남아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전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시니 갈릴리 호숫가로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밭이 씨를 품고 삼킬 수 있는 것은 밭이 부드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땅은 굳을 대로 굳어서 씨를 품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가 그 말씀을 품거나 삼키지 않는 것은 아니 품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했던 것은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의 밭은 이미 길가가 아닙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한 마음,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만약 그 땅을 갈아 엎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공의의 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묵은 땅을 뒤집음과 공의의 비가 합쳐져서 생명의 결실, 진리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둘째는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즉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인, 짧은 기간만의 그리스도인, 과거 한때의 그리스도인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당연히 크고 작은 돌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긴 세월 힘들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포로 생활이 준 유익 중에 하나는 회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그 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전에는 돌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포로 후에는 새 영을 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돌을 걷어내면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땅 자체로는 충분히 결실할 수 있지만 바르지 못한 외부 환경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 외부 환경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세상, 즉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는 마가와 누가 등과 함께 투옥된 바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투옥되어서 이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써보낸 서신이자 그의 유언서라고 불리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와 디모데 후서를 써보낼 때의 시간적인 간격은 4년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며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레스게와 디도와는 달리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서의 세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현실 세계이자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데마는 자기를 찾아온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사랑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씨를 품고 삼킬 수 있는 땅이고 돌이나 바위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며 외적인 방해물을 이미 치운 상태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제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교우님들에게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과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답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당신의 마음과 삶은 어떤 땅과 가장 비슷합니까? 라고 질문드리면 더욱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네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인생의 사계절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 또는 영혼의 땅에는 최소한 네 가지의 다른 계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또 영혼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드리셔도 그 사실을 몰랐거나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있어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0.1초 만에 튕겨내었는데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고 내리에 맴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보기도 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나가보기도 하고 구역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구역 식구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술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재밌는 모임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의 환난이나 박해, 실망 등으로 인해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젊은 사람도 많이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도 적지 않게 합니다. 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잎도 무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머자나 많은 결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왠지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뭔가를 즐기고 싶어집니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하면 큰 이익을 낼 것만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농부가 씨를 바람에 날려 뿌리거나 나귀의 등에 씨가 든 자루를 올려놓고 구멍을 뚫어 뿌리는 것이 여기저기에 떨어뜨려 씨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핵심이자 강조점은 8절에 있습니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시의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자신이 뿌리는 씨가 전부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자신이 씨를 뿌리는 것을 거부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토양에도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고 결실의 계절이 되는 것은 나이와 신분,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심어 그 말씀으로 결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19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길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었던 사람은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나이는 불과 예닐곱 살 정도였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그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시편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가 17살이었고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로 세워질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는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10대와 20대였습니다. 그때를 시편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합니다. 고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목에 칼을 차는 장면이 있는데 칼이 목에 차는 것이라고 한다면 착고는 발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에 착고를 채우면 더 이상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를 원문에 가깝게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그의 혼이 작살에 찔렸으니입니다. 마치 작살을 맞은 물고기가 숨을 몰아쉬며 퍼덕이는 것처럼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의 생활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보시고서도 막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킴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던 10대 소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으로 하면 20, 30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품었을 때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결실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결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과 배의 장비를 버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칠흑같이 어둡고 태풍이 휘몰아치는 으로 인해서 오직 바람소리만 들릴 때 그 바람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삼켰습니다. 그 말씀이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살렸고 인류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바울이 그 이후로도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이 함락당함으로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1차로 함락당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처음부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도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국의 총리 3명 가운데 하나가 된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 모함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와 그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페르시아의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금령을 세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신의 아들로 신과 동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을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킴으로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때는 약 6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끌려올 때가 15살이었다고 한다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때는 82살입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키는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75살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80살이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죽음이 임박한 고령이었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최소한 84살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생명의 결실, 진리의 결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이의 인생을 살고 있든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땅,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엎어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 어느 나이에 인생을 살고 있든지 말씀을 품고 삼키는 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품고 삼키며 끝까지 견뎌서 백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갈아엎는 것이 또한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생명의 부활로 열매 맺게 해주시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고 여러 종류의 토양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인생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의 영혼의 토양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요셉, 마리아, 사도 바울,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나이대에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고 삼킴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를 품고 삼킴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와 큰 울림을 외면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참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키며 인내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을 소망합니다. 바라옵나니 좋은 땅이 된 우리의 마음이 다시는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가 고난을 넘어 부활과 생명으로 결실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